오늘은 2025년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2서와 구약 요엘서입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합시다. 이것은 내가 새로이 써보내는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계명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속이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여 우리가 얻으려고 애써온 것을 잃지 않고 받아야 할 상을 다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고 앞질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교훈과 다른 것을 전하거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Have you ever stood at the ocean with the white foam at your feet? Felt the endless thundering motion, then I say, you see Jesus my Lord. Have you seen Jesus my Lord? He's here in plain view. Take a look, open your eyes. Jesus my Lord.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요엘서 제3장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겨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결실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자라오던 오곡과 과일들은 많은 비로 인하여 결실을 앞두고 상하고 낙과가 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자연에 속한 농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입장에서도 비슷한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자라서 결실에 가던 믿음도 세상의 거센 풍파로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썩어져 빈 가지가 되어버리는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어놓고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여기에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전에 탄식하여 이르기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바로 이 말씀 앞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3절 말씀 중심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자라지 못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2절에 세 번째로는 세례들과 네 번째 안수와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당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의 초보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시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라지 못한 신앙을 비유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은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라지 못한 신앙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남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먹을 것, 가지는 것, 또 사랑해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하죠. 자라지 못한 신앙은 경쟁적입니다. 늘 비교의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데 반해서 도움을 필요로만 합니다. 또 사실적인 삶에 약하면서 항상 이상적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상상 속에 살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 충실치 못하면서 막연한 미래를 동경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천국을 바란다는 거지요. 잘하지 못한 신앙의 여섯 번째는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일을 만듭니다. 애기들 그러잖아요. 보고 또 싸꾼. 덕스럽지 못한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이 말 듣고 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같은 경우죠. 또 잘하지 못한 신앙은 생산보다는 소비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것은 순수하다는 것뿐입니다. 신앙이 잘하지 못하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결과들을 꼭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일생의 과제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을 멈추고 퇴보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유한한 세상의 삶이기 때문이고 무한과 영원을 위한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평가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절대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따라잡아야 될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의 피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저래야 한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위에서 나를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반드시 자라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상,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즉,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최고가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 육신의 한계를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성장의 방법입니다. 자람의 방법이죠.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쉼 없이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자라야만 목표는 바로 사람의 완전한 모델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것, 바른 것을 하여 진리를 행하여 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람의 도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라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4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첫 번째, 선생이 될 만큼 때가 오랬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말씀의 기초에 머무른다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제 가르칠 때가 됐는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탄식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연단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물론 20장 16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맛봤다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말씀이요 또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을 맛봤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라지 못한 안타까움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견고하심을 내세워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배교의 위험도 경계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취소가 아닌 사람의 간악함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반석은 든든하지만 사람이 버릴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인 거죠.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의 믿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부터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란 시작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정의 사실로 간주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도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태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억측하는 것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곧 하늘과 땅은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 천체를 지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여 이것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대 하나를 남자에게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지어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므로 그를 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부부에게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형벌은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날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죄나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성을 물러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지은 죄를 각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구속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차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홧김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가인은 그의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자녀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창세기 5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 후손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 위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아온 것 외에는 그 후 얼마 동안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그를 가르켜 의를 전포한 노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규모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도로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방주가 좁아서 어떻게 그 많은 종류대로 동물을 넣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주는 길이가 300큐빗이고 넓이가 50큐빗이며 높이가 3층이나 되는 큰 배였습니다. 여기서 큐빗은 고대 오리엔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 어원은 팔꿈치라는 뜻인데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1만 5천 톤 이상 되는 큰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샘, 함, 야벳과 새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는 세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땅 위에 150일이나 가득 넘쳤습니다. 그 후 그 물이 차츰 줄어 마침내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는 땅 위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표시로 공중에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성경의 첫 번째 시대인 홍수까지 역사가 끝납니다. 이 시대를 보통 홍수전 시대라고 부르고 그 후를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은 다시 흩어지는 일을 당할까 두려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북으로 가게 됐는데 유럽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 후손들일 것입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안과 애굽과 기타 지방에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셈은 유대민족을 포함한 셈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셈 족속의 후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 경험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동안 함께 지낸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그의 귀로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신 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음식을 드시고 함께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그를 만져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희생하신 것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실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과연 그 약속대로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